레위기 27장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이고요. 서원에 관한 장인데요. 레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왜 레위기 27장이 이곳에 있는지 각각 다른 소리들을 합니다. 원래 내용으로 보면 26장, 지난 시간에 했던 26장 축복과 저주의 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주 좋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27장 서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레위기의 부록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서원 부분이 레위기의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서원이라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들이 뭘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로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헌신을 약속하지 마라.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축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땅을 혹은 집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경우인데,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말은 곧 성전에서 일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종신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성전에서 종신직으로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아니고서는 성전에서 일할 수 없어요. 레위인이라는 자격이 돼야지만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일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면, 그 사람의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값어치를 매겨 가지고 그 금액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몇 살인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해서 그 목록이 있을 건데, 그 목록에 따라서 이 사람은 몇 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 서원을 갚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아멘. 그러니까 20살부터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면 그가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서 봉사할 수는 없고, 그 대신에 그 사람의 그 서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게 됩니다. 그 값이 얼마냐면 은 50세겔이에요. 그리고 20세부터 60세까지 여자는 은 30세겔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 차별의 의미가 아니고 농촌에서 일을 할수 있는 노동력을 기준으로 삼아서 남자들에게는 은 50세겔, 여자들에게는 은 30세겔을 내게 한 것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그 환산 가치를 표로 이렇게 쭉 그려보면,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개월부터 5세,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5세부터 20세,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20세부터 60세,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또 60세 이상,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런 식으로 이제 서원을 한 사람이 서원의 값어치를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서원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돈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보면, 당시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 한 세겔이었습니다.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 한 세겔. 그러니까 20세의 젊은 청년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헌신을 서원을 했다면 그는 50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가치는 노동자가 50개월을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그 품삯을 하나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드려야 되는 액수, 그게 서원의 예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 청년이 2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50세겔이 얼마의 값어치가 되냐면 50개월 곱하기 200만 원 하면 1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가 서원하여서 자기 몸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액수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50개월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에 한번 드릴까 말까 한 번에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금액이라는 거예요. 말이 50개월이지요. 50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썼을 때 50개월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번 소득에서 4분의 3은 생활비로 쓰고 4분의 1은 저축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50세겔을 모으려면 최소한 17년 이상이 걸려요. 17년, 18년.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들이 아주 아끼는 삶을 살면서 50세겔을 드리려면 20년, 약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헌신해야만 드릴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소원은요 결코 가벼운 소원이 아니었고 내 삶을 진짜 통째로 송두리째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책정했을까? 사람이 함부로 소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말은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매우 신중해야 되고 결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을 결코 함부로 뱉어내면 안 됩니다.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혹은 주변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하시면 나중에 곧바로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 그만큼 무거운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순간에 서원이 때로는 잘못된 그런 그 잘못된 근본적인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내가 위기에 닥쳤어요. 빨리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만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이것이 빨리 회복만 되면 제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병에서 놓인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위기가 끝나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 서원이 너무 경솔했던 거예요. 너무 충동적이었다거나 혹은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무시하거나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과 늘 있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이 서원에서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5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너의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골자는 뭐냐 하면 서원을 했으면 빨리 갚고 못 갚을 것 같으면 아예 서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사람의 마음이 항상 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너의 입을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하지 말고 무거운 마음으로 서원을 해라. 그리고 말이 많아지면 헛된 이야기들이 많아진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할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라. 서원을 변경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원은 보통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해서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을 바치기로 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내게 이런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내 소원이 있는데 이걸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런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인간의 마음이 늘 변하지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돈을 꿀 때와 돈을 갚아야 될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 먹기 전과 밥 먹은 후가 달라지고요. 아침과 점심 때 마음이 달라지고 순간순간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서원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급한 일들이 해결되고 또 급한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평상을 되찾았을 때는 자신이 소원한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미 내가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원한 것을 안 드리는 상황입니다. 너무 큰 것, 내가 지금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송아지 한 마리를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거 아닌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아까운 그 가축이 아까우니까 값어치가 덜 나가는 가축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소원자의 마음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예 그 가축을 바꿀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이 뭐라 그러냐,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를 들어서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드리기로 한 가축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이 가축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한 가축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서원한 사람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심을 했어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축으로 드리기로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서원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원래 드리기로 했던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드리기로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서원자 편에서 마음이 바뀌어도 다른 가축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미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변심하여 서원한 그 가축은 어떻게 됐냐? 그 가축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돼요. 곧 자동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송아지 한 마리를 바치기로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고 나니까 송아지가 너무 아까워서 새끼 양 한 마리로 내가 바꿔야지 하고 그걸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을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쪽 것도 이미 하나님의 것, 이것도 드리기로 마음에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것, 둘 다를 드리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서원자가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다른 것을 드려야지 하면 원래 드리기로 했던 것도 하나님의 것,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서 드리기로 한 것도 하나님의 것. 많이 드리고 싶으면 마음이 바뀌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낫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하나님 병을 낫게 하시면 암소가 다음번에 낳는 새끼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송아지를 바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서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병이 나아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고쳐준 건지 금방 자연적으로 나은 건지 모르겠어요. 서원자는 당연히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때 왜 송아지라고 그랬나? 아까운 마음에 마음속에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때 왜 내가 송아지라고 그랬지? 양 암양이라고 그럴 걸, 염소라고 그럴 걸. 그래서 마음속으로 서원의 제물을 송아지에서 양으로 바꿉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가 서원 제물을 양으로 바꿨다고 해서 양만 드려도 된다. 그게 아니고 오늘 가축을 드릴 때 법이 뭐라고 하냐면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입니다. 하나만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께 구별이 되어서 둘 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드리기로 했던 송아지도 하나님의 것.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양을 드리기로 했다면 그 양도 하나님의 것. 값어치가 덜한 것으로 드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원래의 것에다 나중에 것까지 합해서 드려야 되는 경우가 이럴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가축에 한해서인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말을 쉽게 뱉으면 안 된다. 분위기에 끌려서 약속을 해도 안 되고요. 체면 때문에 소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옆에서 누가 자꾸 옆구리를 찌른다고 함부로 소원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고도 자꾸 마음에 불편하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 능력이 안 되면서 왜 내가 그런 약속을 드렸나? 그러면서 그리고 또 능력이 되는 사람은 내가 왜 그렇게 그 큰 거를 드리겠다고 했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 결국 평생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삶을 몽땅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주위의 시선과 주변의 압력 때문에 된 것이라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셨으면 그것을 정말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되고요. 서운을 했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신실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그걸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이하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서원을 했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그 서원 예물로 드리지 못할 게 있다는 거예요. 서원 예물로 드리지 못할 게 있다. 그래서 우리 26절 2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27장에서 서원 예물을 드려라 하고 그런데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게 있다. 26절 27절에는 처음 난 가축, 그러니까 가축의 초태생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 헤렘이라고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이제 끝까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11조는 10분의 1은 그 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초태생, 그 다음에 헤렘, 곧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리고 마지막이 11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서원자가 자기가 서원을 했다고 해서 이런 거를 가져다가 자기의 서원의 값으로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태생이 왜 그런가 하면 초태생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큰 관련이 있죠. 유월절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마지막으로 보내신 재앙이 뭐냐면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유월절 재앙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애굽에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보내셔가지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 그러니까 바로의 첫 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노비의 첫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져 있는 그 집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안에 있던 첫 아들들, 첫 그 장자들이 살고 또 첫 새끼들이 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때 내가 너희를 안 죽였으니 그 걔네들은 다 내 거다 라고 이미 구별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도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아예 너네 계산 속에 넣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이 그 한 지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들을 헌신함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아도 되고요, 그 대신에 드려지지 못한 가축의 첫 새끼들은, 초태생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헤렘, 두 번째는 헤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전쟁을 하시는데 그 진멸전쟁 때 보통은 전쟁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다 그 전리품을 갖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헤렘하라고 명령을 하시면 거기는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리품이 있을 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여러 가지 의복도 있고 여러 가지 진귀한 보석들이 있을 때 그 헤렘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거는 너희가 전리품으로 나눠 갖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걸 헤렘이라 그럽니다. 다 바쳐진 거. 처음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 헤렘인데, 그래서 이를테면 사람이나 가축이나 토지를 헤렘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것은 물을 수도 없고 종신토록 성소에서 사용되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자가 이런 헤렘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로 드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11조입니다. 11조는 창세기 이후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제도화되고 율법화되어서 의무적인 조항이 되기 시작합니다. 11조를 서원의 예물로 드리지 마라.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초태생, 가축의 초태생, 그 다음에 헤렘,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실 이것들만 하나님의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만 하나님의 것이냐, 초태생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헤렘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십일조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초태생만 구원 받았나요? 아니요, 그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쪽에 있는 모든 가족이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사람들, 곧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인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초태생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11조의 정신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어떤 의미였죠? 자기가 빼앗아 온 그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게 하셨고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11조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것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일조를 드립니다. 나중에 이것이 레위기 또 민수기에서 의무화가 되고 율법화가 됩니다. 결국 십일조라는 것은 10개 중에서 내가 가진 10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십일조입니다. 그러니까 열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것, 열 중에 나머지 아홉은 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열 중에 나머지 아홉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십일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십일조를 하며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일조를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십일조를 해야 합니까? 그거 율법 아닙니까?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지나갔다 그런 모든 그 여러 가지 논쟁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를 질문하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되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바뀌어야죠. 왜 하나님은 십일조만 달라고 하세요? 더 달라고 해도 내가 더 드리고 싶어요 라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열 개 중에 하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다 하나님 건데 초태생만 드려도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내 것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도는 누구냐? 전부가 다. 내 인생,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무엇,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일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논쟁을 떠나서 하나를 기억하면 됩니다. 내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십일조를 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으면 그의 고백이 정말로 진심의 고백이냐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그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내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일조를 가지고 떨고 있고 아니면 십일조만 하고 나는 충분히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멈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성도의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십니까? 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 맞는가?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네슬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너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십일조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내 전부가 왔고 내 인생 자체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1장은요. 번제로 시작합니다. 번제라는 게 뭐냐면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전부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 1장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으로 레위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 레위기가 오늘 27장에서 어떻게 끝을 맺느냐? 첫 태생과 헤렘과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이것을 레위기의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내가 더 가진 게 없어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리겠다고 꽁꽁 싸매는 것이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물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물질을 쏟고 있고 내 시간을 쏟고 있고 내 정성을 쏟고 있는가, 그거를 체크해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의 예물에 관한 것이었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요, 가축을 드릴 수도 있고요, 땅이나 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경솔하게 약속하지 말라. 어떤 분위기나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에 의해서 함부로 소원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더디 갚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있는 자들이 아까워서 드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시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원했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져서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죠. 세 가지였습니다. 초태생, 헤렘, 십일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것들만 진짜로 하나님의 것이냐? 너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드림이 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거룩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물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